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왜 웃고 계시죠? 농담입니다. 다니엘서 9장 71회에 대해 지난주까지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연대기적으로 주전 539년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던 첫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뭐500몇 년이니 600몇 년이니 이제 익숙하시죠? 주전 539년 하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의 기자조선이 지나서 언제쯤 되죠? 철기 문화 들어오고 들어오기 전인가 보다. 예, 아직 뭐 한사군, 낙랑군 뭐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전인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적혀 있는 이 오래된 옛날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좀 하나님께서 이때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하셨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참 옛날이잖아요? 주전 2000,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전 얘기인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끝날까지 모든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오늘날까지 또 이어오셨다라는 거. 오늘은 다니엘 연대기 마지막 시간으로 새로운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 페이지에 요게 이제 저 뒤에도 인쇄해놓은 게 예전부터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20년 초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끌려간, 그 포로로 끌려간 때를 기준으로,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요때 아무리 이제 좀 많이 잡아도 17살 정도 막, 10대 후반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의 이제 또 마지막 인생까지 봤을 때, 요런 걸 고려했을 때, 주전 62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왕족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왕가 출신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1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이 유다 왕국은 요시아 왕의 통치 아래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참 유다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니엘 연대기를 하면서 이 요시아 이야기만 또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요시아는 성전 보수를 하던 중에 요시아 왕 자기 통치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한 계기가 되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직을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에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유월절, 그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유월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등장했던 두 번의 출애굽 때 등장했던 두 번의 유월절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이 요시아 직전에 그전전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한번 등장하고 요시아 때 다시 등장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의 시작과 끝에만 등장하는 명절입니다. 이 요시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쇠퇴기를 틈타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를 회복하면서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주전 609년 여기 표현이 안 됐네. 여기 요 사이 609년에 이 요시아가 이집트 파라오 느고 2세의 북진을 막으려다가 이제 무깃도에서 전사를 했죠. 요 무깃도라는 장소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듣게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도 이 무깃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의 국운은 급격하게 기울었고요. 이후 유다는 잠시 이집트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가 주전 605년 이때 이제 다시 바빌론에게 빼앗기면서 바빌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급격하게 유다의 국운이 이제 쇠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유다가 주변의 강대국에 이 나라 저 나라에 정복당하고 휩쓸려 가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빌론의 지배를 받았던 이제 605년부터 605년부터 바빌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 605년에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왔어요. 이때는 고위층의 사람들과 자제들이 끌려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 지배하려고자 했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독립도 인정을 해줬고, 왕권도 그대로 뒀습니다만, 보통 이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래도 그냥 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질 삼아서 이 반란 방지를 위해서 다니엘과 많은 왕족들을 끌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에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그리고 영리한 사람들을 세워서 바빌론의 신생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것과 더불어서 각 지방에 이제 인질들을 잡아놓은 거죠. 이런 역사는 우리 뭐그 고려 시대에도 많이 있었죠. 바빌론에 도착한 다니엘은 학문과 지혜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고위 관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신뢰를 얻는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신뢰를 얻는다는 건 내가 예의 바르고 우리 요즘 그런 세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의 바르고 정직하면 뭐 나한테 10원 한장 떨어지냐? 예. 평소에는 안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먹고 사는데 오히려 더 해가 될수 있어요. 좀 속된 말로 호구 잡힐 수가 있거든요. 야, 쟤는 거짓말 안 한다. 쟤는 솔직하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신망받고, 이런 삶을 요구하셨던 게, 우리가 짧은 1년, 또는 한 달, 아니면 지금 막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크게 봤을 때에는, 분명히 플러스가 넘치고도 넘칠 만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신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신뢰를 한번 깨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망가질 정도로 특히 경제사범이나 처벌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아주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던 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해석해서 왕을 진정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그 알게 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때의 환상은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이유, 느부갓네살 물론 그 앞에 파라오 느고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주전 605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살짝 제껴지고 여기서 제껴졌다는 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역사의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시대는 네 개의 왕국이 차례로 등장을 해요. 그쵸? 자, 네 개의 왕국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 왕국이 존재하고, 그네 번째 왕국 이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돌, 사람의 손으로 깎이지 않은 그 돌이 나타나서 이 이방 제국들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다니엘서 2장의 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꿈의 해석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큰 영광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바빌론 제국의 제2인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0대 후반, 빨라야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여전히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이로 인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많은, 뿐만 아니라 거기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많은 신앙적인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605년, 604년, 603년, 요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유다에서 워낙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로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이곳에 가서 이방 민족이 다스린 나라에 가서 그걸로 한번 버텨봐라. 해서 오히려 여러분, 어제 등산 갔다 오셨죠? 네. 등산의 여파가 보입니다 벌써. 자, 등산의 여파가 보이지만, 이게 참 제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불도 끄고 제 탓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니까 눈 감으시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눈 감고 하다가 뭐 또 다른 환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제가 술을 완전히 끊은 계기가 아, 제가 술 잘 마셨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잘 마시고 술자리 자체를 또 되게 좋아했습니다. 막 떠들고 왜 웃으세요? 예, 보이세요? 예,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썰을 풀면 애들 또 다 재밌게 들어주고 온갖 종류의 썰들을 예, 과학적인 이야기부터 아무튼 근데 그 술을 딱 끊게 된 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전 회사 첫 직장을 얻으면서 술을 막 강요하니까 더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첫 직장으로 이제 제가 석사 전문 연구 요원으로 제일모직에 입사했을 때 딱 처음 갔는데 그 이제 삼성 그 교육 저기 어디죠? 창조관이라고 그 에버랜드 뒤쪽에 있거든요. 첫날부터 막 술을 먹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술을 끊어야겠다. 이제서야 이미 구원 받은 후에 한 2년 정도로 이게 안 끊어져요. 정말 술이 담배는 원래 안 폈지만 근데 술을 딱 끊은 게 이제 막 술을 강요하니까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거기 지금 유다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라 그렇게 말을 아주 그냥 죽어도 안 듣던 유대인들이 바빌론 가서 대놓고 이러니까 아닌데요. 딱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예, 그때 딱 그때 회개하고 그때 마음을 잡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속도로 가면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주전 550년경 여기서 시간을 이제 확 뛰어 올라가요. 넘어가요. 그 사이에 유다도 망 멸망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에는 이제 예레미야서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와 한 3분의 1 정도 겹치는 에스겔서까지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끌려가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훅 지나가서 다니엘서에는 이제 요때로 확 뛰게 됩니다. 주전 550년경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바빌론은 급격히 쇠퇴했어요. 바빌론은 참 100년도 안 되는 짧은 나라였습니다. 벨사살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통치자로 등극했습니다. 이 무렵에 다니엘은 한 70대 정도의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20대 초반에서 이제 70대로 여기 확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50년 전에 꾸었던 그 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리의 짐승으로 상징된 네 왕국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과거에 하면서 그 네 왕국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쭉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바빌론의 북방에서 메대 제국에서는 안샨 왕국의 고레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안샨, 저기 있는 안산과 발음 거의 비슷합니다. 안산 왕국, 안샨. 이 안샨이 페르시아의 시작이 되는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예, 물론 페르시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요 무렵 다니엘이 이제 끌려와서 요 이때 이제 정치적 격변기가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위에서 페르시아인들이 메대인들과 사촌지간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와서 지금의 이란 남부 파르샤 지역에 이제 정착을 했고 그 중심 도시가 안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이었던 그 소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더 큰 메대를 정복하고 실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때 고레스가 자기가 직접 통치하기보다도 자기의 숙부 고레스를 좋아했던 숙부 다리오를 전면에 내세워서 메대와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게 하고 고레스는 전쟁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영웅이다 그러면 전쟁을 해서 큰 땅을 차지하고 그게 이제 고대의 영웅들 남자 사나이로 태어나면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시대에 고레스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족에게만 붙어있던 이름이었는데 고레스는 태양이라는 페르시아어로 사이러스는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 발음을 누가 복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영어로는 사이러스 그 다음에 우리는 고레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실제 말은 구루스 요런 요게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구루스. 그러고 보면 한국어가 영어보다도 훨씬 더 그 소리가 비슷해요. 아무튼 이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사살 왕 통치 3년에 다니엘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 벨사살 통치 1년에 북방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메대를 정복하고 세력을 급격히 확장해 가고 있던 것을 다니엘이 눈으로 보고 있던 그때로부터 2년 뒤에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두 번째 왕국이 바로 그 고레스의 나라였던 메데페르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충격을 받고 이제 일주일 정도 기절에 있다가 깨어났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가 두 번째 왕국이었고 세 번째 왕국은 이제 그리스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 때 벨사살 3년 메데페르시아 두 번째 왕국으로 드러난 메데페르시아는 이미 세력을 크게 키우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메데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게 돼서 다시 두 번째 왕국이 될 것이 눈앞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 왕국은 그리스 제국이었는데 이 당시 고레스 시대에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그리스는 그냥 도시 국가의 연합체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저것이 나중에 세 번째 제국이 된다? 다니엘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쵸?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이 없었겠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주전 535년, 고레스는 바빌론을 점령을 했고, 다리오도 바빌론으로 와서, 이제 기존의 메데 페르시아에 바빌론을 포함한 제국 전체를 그 다리오가 바빌론에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는 이해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바빌론 포로 70년 거의 끝나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71회에 대한 환상을 주셨고요. 더 큰 시간 계시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 71회는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이방 왕국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로 들어서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서 말했던 내 왕국의 시대도 끝나는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이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은 유다가 이제 곧 귀환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될 71회 즉 490년의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끝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이제 모든 인간의 역사의 끝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니엘서 9장 후반에 보면 71회가 가기 전에 69회가 끝났을 때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서 다니엘은 그것을 조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은 하기도 했었을 텐데 그래도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우리는 가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에요. 다니엘이 내가 이사야서를 잘 읽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예레미야서는 잘 읽었다라는 게 그 70년에 대한 걸로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니엘 또한 이사야서 53장을 잘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마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걸 상당히 의심스러워 했었어요. 그 유다의 구전에 보면 이사야는 왜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를 상당히 의아했었다. 자기가 적어놓고도 했었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사야서 53장을 미리 봐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끊어질 거야? 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히 의의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그러한 계획을 하시겠지라고 다니엘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리오가 죽은 뒤에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전역을 통치하게 되었고요. 모든 지배 민족들에게 귀환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섬겨도 된다라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뒤에 다니엘은 이 고레스 3년의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았어요. 고레스 3년, 주전 533년이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후반 또는 90세를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래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의 맨 마지막, 다니엘이 이제 80세 후반 또는 90세 초반 나이가 되었을 때 고레스 왕 3년, 주전 533년경 요때 그 이제 요 마지막 계시를 보고 기록을 남긴 요 이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고 다니엘이 이제 요 17살에 끌려왔는데 전쟁통에 이제 요시아가 죽기 전까지가 한 10대 초반이었을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10대 초반이면 우리 하민이 하랑이 정도 나이였을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의 치하 아래서 예루살렘 곳곳마다 이제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다시 유월절이 재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고 요시아가 또 정복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들이 들어오던 그 풍요로운 예루살렘에 살던 다니엘이 어느 순간 약소국에서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박힐 수 있잖아요. 끌려가서 무려 70년, 80년에 가까운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었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살되고 유대인들이 중간에 유대 왕국이 멸망하는 소식도 다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거기 4만 명이 학살됐다.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환상들을 들으면서 이제 다니엘도 인생이 저물었습니다. 모든 환상들이 끝나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나서 이제 90대 초반 정도가 되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 11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5분 남았네요. 11가지. 요건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70이레가 시작되는 시점.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딱, 이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조만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가, 있겠지라고 이제 다니엘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때로부터 한 90여 년 뒤에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니엘서 이제 미래의 사건이니까 다니엘서 8장, 11장, 9장 요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상당히 성취가 된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한 왕이 강성해져서 그리스를 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사 시간을 배웠던 모든 세계사적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다니엘은 모르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실제 경험하진 못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한 왕이 강성해져서 그리스를 치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2절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치는 그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다음에 세 번째 왕국인 그리스 제국이 등장한다. 네 번째, 그리스 제국이 분열을 해요.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을 하는데 그 그리스 왕국을 그리스 제국을 설립했던 그 왕 다니엘서 11장인가에는 두드러진 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드러진 뿔이 강성했을 때 꺾여요.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강성했던 두드러진 뿔이 꺾이자마자 네 개의 왕국으로 나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 네 개 왕국들 중에 하나에서 등장할 강력한 왕, 즉 성경에는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이 작은 뿔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훼손을 아주 심각하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를 이룹니다. 일곱 번째, 이 그리스 제국이 지나고 마지막 이방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마지막 이방 제국의 이름은 알지 못했어요. 세 번째가 그리스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에는 끝까지 네 번째 왕국이 정확히 뭐다라고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일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그 네 번째 왕국은 명백하게 로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방제국이 등장해서 열뿔과 작은뿔로 상징되는 그 권력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이 작은뿔, 아까 그리스의 한 왕이 성장해서 작은 그 작은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훼손하고 막 돼지 피 뿌렸던 그 다른 거예요. 그리스에 있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적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다니엘서에는 작은 뿔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방 제국의 끝에 나오는 작은 뿔, 이건 명백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며 일정한 권세를 갖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그 다니엘의 70일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 이걸로 69일회가 종결이 됩니다. 열 번째, 그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언약을 체결하고 그 중간에 있을 제사, 그 중간에 제사가 중단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아, 제가 한 두세 시간 더 있었으면 그걸 좀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건 좀 하지 못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후반에 보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중간에 제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아 그렇구나 하고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이방인들의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고 하늘에서 오는 사람의 아들에 의해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70일회가 시작이 돼서 70일회가 끝나고 이제 영원한 왕국이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이 젊어서부터 꾸고 또 나이 들어서 이게 연속성이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왕국, 네 개의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이 이제 다니엘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쭉 펼쳐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직접 바빌론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원본이나 필사본이 어떻게 유다로 옮겨졌는지는 모릅니다. 연대기적으로는 다니엘의 이 다니엘서가 최종본은 결국 죽은 뒤에 나왔잖아요. 요때 고레스 3년 때는 1차 귀환이 일어난 이후였어요.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1차 귀환하는 걸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귀환 때에는 다니엘서의 최종본이 유대로 가진 않았을 게 확실합니다. 다니엘은 그때 바빌론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역할을 서기관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 이후에 한 80여 년 정도가 지나서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서기관이자 또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니엘이 죽은 뒤에, 다니엘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은 뒤에 다니엘이 써놓은 이 글들을 잘 모아서 소중하게 보존을 했을 것이고, 에스라는 이러한 기록을 잘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또 에스라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그 작년에 이쪽 앞부분도 많이 했었으니까요, 다니엘 연대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대원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은 제가 굳이 뭐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히 넘기고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4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 있죠? 느부갓네살이 쫓겨난 이야기라든가, 또는 벨사살 왕이 신성 모독적인 잔치를 벌이다가 그 손글씨 한 거, 그 멸망하던 그날 밤, 그날 밤에 그 잔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했었죠. 그렇죠? 근데 멸망당하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지금 이 고령의 나이에 이 다리오 1년 요때 사자굴에 던져진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도 이 80 먹은 어르신을 사자굴에 던지다니. 아무튼 이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대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조금 더 한번 그 시대적인 것들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같은 당시에 강성했던 제국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 역사 정도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몇 시간 동안 마지막에는 70일의 연대를 한번 계산해보는 방안으로 이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다양한 역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미래에 해당하는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대의 어떤 세부적인 역사를 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뭐 시간이 무한정 많았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 뭐 시간이 많았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는 구약이 대부분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아람어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한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냥 지도로 넘기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이제 지금 구원받은 지가 한 25년쯤 되었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고 알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을 가장 풍부하고 많이 준 책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정말 많이 커졌고 성장을 했던 책입니다. 이번 연대기 공부도 그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실제적인 유익을 가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의 각 장을 한번 묵상하고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함께 했던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것들,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어쨌든 이게 참 성경 외적인 이야기도 많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활용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영적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임원섭 형제님이시죠? 예, 임원섭 형제님께서 성경 공부를 4월부터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500년 전에 다니엘의 삶에 정말 많은 그리고 깊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고 참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깨닫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다니엘서를 함께 했던 이 기억과 또 공부의 내용들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올바른 길들을 따라가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더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들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